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네 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은 첫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과 그를 믿고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것으로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성화의 삶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즐겁고 쉬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네 번에 걸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부분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직접 언급해 주신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성품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라고 그렇게 언급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는 자애롭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꺼져가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메시아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그런 분이라고 예언을 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은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성품에 대하여 예언한 것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는 너무나도 겸손한 그러한 분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왕이면서도 짐승의 새끼를 타는 아주 겸손하신 분이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또 스가랴 선지자도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이와 같이 예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또 사도바울의 경우에서도 사도바울도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사도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성품 가운데서도 온유하신 성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나 또 스가랴 선지자나 사도바울이나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하다 이렇게 언급한 구절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성품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유하신 성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자비, 관용 막 이런 단어들 같아 단히 유사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겸손하고 온화하며 인내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 등 모든 의미들이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비방과 욕하는 것을 참아내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욕을 받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고 단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그 모든 것을 의탁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처럼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복수하고 반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였습니까? 모세에게 불평하였고 또 돌을 던져서 치리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한 행동에 대하여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복수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않았고 도리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모세는 아주 온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많이 핍박하였고 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도 참으로 온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은 모세나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의 모범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신지요. 우리가 그것을 이 아침에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다고 하는 모세보다도 더욱더 멀뚱히 온유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히 고압적이고도 냉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절대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만하였고 또 고압적이었고 또 냉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흠을 찾고 그들을 정죄하는데 대단히 열심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에게 당장 뭐라고 했냐면은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배고픈 자를 향한 자비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난처한 일을 당한 사람을 향한 국률이라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냉엄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3, 54절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완고한 완악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대단히 잔혹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성품은 거만하고 냉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자들에게서 당시에 배우고 있었으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잔혹한 폭군 밑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고생하게 되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배워야만 했던 유대 백성들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품은 대단히 완고하고 또 냉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너그럽고 관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유대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크게 아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연민의 정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보셨을 때에 그런 연민의 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목석 같은 그런 분이 결단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서도 우신 적이 있고요.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풍성하였던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어린아기를 데리고 주님을 만나려고 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대단히 예수님은 관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그는 겸손하여라고 하는 이 겸손하여라고 하는 요 헬라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온유하여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기 때문에 왕이셨으면서도 짐승의 새끼를 탔습니다. 이 땅의 왕은 아주 최고급 말을 타고 위용을 드러냈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볼품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셨습니다. 대단히 온유하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관대하신 성품은 십자가상에서도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온유하시고 관대하신 분이십니까? 자기를 비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하는 것을 밝히 나타내 보여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온유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 이 부분에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데 이런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밝혀주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스펄전이 아주 잘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펄전이 한 말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지난 날을 잊을 뿐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내게 범죄한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기꺼이 감당하겠느라. 너희가 마땅히 내게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아도 너희를 감당하겠느라. 앞으로 너희의 인격이 완전할 것을 기대하지 못한다 해도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가 성화되고 인내하도록 도와주리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일곱 번에 70배나 용서해 주리라. 또 너희가 자주 실수한다 해도 내가 채워주리라. 너희가 자주 나를 슬프게 하여도 나는 용서하리라. 너희가 내 멍에를 친다면 때때로 그것이 너희에게 무겁더라도 화내지 않으리라. 너희가 내게서 배운다면 둔하다고 해서 너희를 탓하지 않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기꺼이 과거를 용서하여 현재와 미래의 너희를 감당하리라. 스펄전이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그렇게 밝히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구원으로의 초청을 즉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구원으로의 초청을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있는다고 해놓고 나중에 잘못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나는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죄를 범해서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을 거야. 나는 너무도 부족해서 그리스도께 당장 나아갈 수는 없어. 뭐 등등과 같은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회의감을 품거나 하는 이 모든 것 없이 즉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초청하신 분은 너무나도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구원의 초청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초청하실 때에 죄인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즉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과거가 아무리 참 하나님 앞에 불충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가장 온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너그럽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기서 밝히신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는 마음이 겸손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라고 하시고 난 다음에 곧이어서 겸손하니 라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겸손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주 낮아지셨는데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유문답 제27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그러니까 성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탄생,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주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것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낮아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그 겸손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건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대단히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겸손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소위 말해서 모든 것을 가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요. 또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귀족 가문에 속하여 있고요. 또 가장 부유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겸손합니까? 아니죠.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을 가장할 때는 있습니다. 겸손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으로 들어가면은 다 교만하지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면은 교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죄인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가장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또한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만왕의 왕이시지요,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례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이 자신의 겸손하신 성품을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겸손하다고 이렇게 밝히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스펄전의 말을 한 번 더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펄전이 이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게 잘 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펄전은 예수님께서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하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낮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수드라 계급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주님께로 오십시오. 브라만 계급은 수드라 계급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발에서 출생했다고 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회의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여, 방랑자들이여, 카스트 계급 중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여, 주님께로 오십시오. 예수님도 그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이여,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도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이여,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도 굶주리고 목마르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여,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찾아주십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펄전이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다고 밝힌 이유인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도 비천한 자들도 부족한 사람들도 다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사람들도 자신에게로 오면은 그들을 다 영접해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주님이 받아주실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실 것을 의미하면서 여기서 자신의 겸손한 성품을 밝히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에 누구든지 나의 초청을 받고 즉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배척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을 다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참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지은 죄가 많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오는 자들을 즉시 환영하시고 절대로 배척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한 그러한 자들 앞에 나아가면 언제든지 배척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만한 자들 앞에 나아가면요 문전박대를 당하기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들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겠어? 쉽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거만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러 가도 쉽게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대단히 겸손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즉시 주님께 나가면 모든 사람들 다 환영하고 기꺼이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다름 아닌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죄인들은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분 혹시나 안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은 죄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도 부족해서 주님께서는 나 같은 자들은 결단 받아주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회의감을 품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이 시간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온유하시고 가장 겸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만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신 분은 다름 아닌 가장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았을 때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한 가지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억만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로 빠져가는 가련한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분으로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고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즉시 주님께로 나아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들을 다 향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